여러분께서는 제가 일전에 마태복음 27장을 토대로 전한 말씀을 많이 잊으셨을 수 있을 텐데요. 오늘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는 그 바로 앞 귀절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부한 것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바로 직전 귀절들을 토대로 저는 종교적 정치성의 위험, 좀더 실질적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문제들의 위험성에 관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주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많은 교회들을 방문한 적이 있고 또 많은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그 많은 교회들에서 분단과 또 파단들이 있었고 또 사람들이 그로 인해 많이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교회에서 많은 정치적 문제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앞절에서도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도 찾아낼 수 없었고, 이에 그를 놓아주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는 그들의 요구에 맞서지 못하고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정치적 계략의 힘을 보여주는 것으로 무고한 자를 살인자보다 더한 범죄자로 전락시키고 만 것입니다. 앞서 20절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자들이 누구인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20절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빌라도가 그 판결을 내리기 전에 어떤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무죄라고 할지, 유죄라고 할지,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고 할지, 그때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군중들을 설득하여서,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설득하고 부추겼습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은 그 이전에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적개심도 없었거나 적어도 예수님에 관해 열린 태도를 지닌 자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에 관해 전혀 무지한 자들이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 중 다수가 해외 혹은 다른 나라로부터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잠시 온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시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이적들에 관한 이야기가 곳곳에서 회자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중 일부는 예수님에 관해 호의적인 태도를 지녔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군중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소리쳐 요구하도록 설득당했던 것입니다. 만약 무고한 자를 죄가 있다고 몰아붙인다면 이는 세상에서는 불의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이것도 총독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27장 24절이 증거하듯이 올바른 자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24절 말미에서 예수님의 피값을 너희가 당하라고까지 말하며 그의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탐구하고 선포하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 있는 진리에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이교도 총독도 볼수 있었던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 같지만 그들의 마음이 진리에 눈멀고 나면은 제가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의 눈을 가려버리고 맙니다. 따라서 아무리 성경에 지식이 많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 지식으로는 만으로는 우리 마음의 눈을 진실되게 뜨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의 손에 넘겨진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따르는 평신도들의 마음을 교묘히 조종함으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들 또한 그릇된 자들에 의해 잘못 이끌어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설득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온 군중의 의견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한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느니 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귀절을 볼 때 바울은 아주 말을 잘하는 유창한 말을 전하는 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이 기절을 통해 자신이 유창한 말이나 설득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았다고 선언했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을 어떤 식으로든 조종하려 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어떤 교묘한 실책을 통해 여러분을 제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방식들은 세상에서의 사업과 관련된 일이나 정치가들을 포함한 세상의 지도자들의 세계에서는 아주 만연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그릇된 교회들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만약 종교 지도자들이 그 종교를 추종하는 자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교묘한 실수를 사용하게 되면 종교적 부패와 왜곡이 성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임으로 내몰았던 그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군중들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유죄가 내려진 것은 정의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눈이 멀게 될 경우 그들은 정의를 분간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소망하지도 않게 됩니다.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요구했을 때 빌라도는 그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가 23절에서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들은 답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더욱 소리질러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나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어떻게 누군가를 상대로 그의 죄목도 내놓지 않은 채 그저 그 자의 죽음을 요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그러한 그들의 요구는 빌라도조차 이기지 못할 정도의 강력한 신념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불러올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서도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지어다 라고 말하며 그 위험까지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강력한 신념과 확신을 가졌던지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몇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째,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많은 곳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지요. 하지만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특히 크리스천 사역에서도 언제나 그 다수가 진리를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둘째, 종교만으로는 사람들을 항상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종교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부터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게 온전히 종교만으로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셋째, 꺼리낌 없이 목청을 높이는 자라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목청을 높이는 자나 혹은 설득의 힘을 가진 자들이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또 넷째, 영적이고 종교적이라고 가정하는 모든 것들이 종교적 동기에서 난 행위와 일들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이라는 이유로 종교적 동기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침묵할지라도 의로운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있어서 대다수가 무서울이 많지 완전히 틀렸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이 가진 종교에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빗나간 종교가 십자군을 보내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게 했습니다. 또 종교 재판이 시행되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수한 사람들이 죽임과 고문을 당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잘못된 종교를 따를 경우 심지어 기독교의 이름을 사칭하는 종교를 할지라도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소리가 높이 울려퍼지는 동안 그 외의 다른 모든 목소리는 묵살당했습니다. 그 외침은 빌라도로 하여금 잔혹한 로마인들의 손에 예수님을 넘겨주게끔 강요했지만 그 외침들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놓아주어라고 외쳤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일한 실수와 잘못은 우리들의 개인적인 영적 삶과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언제나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소를 지키면서 자신들만의 무리를 짓고 타인에 대한 소문과 뒷담화를 조장하고 편협한 열기연을 형성하는 무리들이 있지요. 그들은 우리가 왜 어떤 자들을 사랑할 수 없는지 그에 대한 이유들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이제 다시 한번 간단히 살펴본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지식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그 사형 선고 이후에 어떻게 고난 받으셨는지를 알 수 있는 오늘 본문 기절로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병들이 예수를 희롱하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사실 빌라도는 계속해서 그 스스로는 그리스도를 비난할 아무런 이유도 찾지 못했다고 단언했지만 그가 눈과 귀로 보고 듣던 군중들의 반응 때문에 신성한 것을 볼 수 있는 그의 눈이 가려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의 눈을 감긴 현재가 우리의 미래까지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가복음 15장 16절 16절은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과시관을 엮어 씌우고 라고 증언합니다. 이에서 보듯이 예수님이 유죄가 선고된 뒤에 끌려나가셨습니다. 본문 26절에서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었습니다. 바라바가 놓여진 것을 통해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5절은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밀란과 살인을 저지른 자인 바라보다 더 악한 자로 비난받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간에 갖고 있던 관점이고 이것이 군중들에게 강요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과 마가복음 15장 15절이 알려주듯이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졌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종용했던 판결이 났던 것이고 그에 대한 집행은 로마인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최고형인 사형은 다른 형량들과 달리 로마의 손에 그 관할권이 있었습니다. 27절은 예수님이 온 군대 무리, 즉 대략 400명에서 600명 내외의 병사들에게 주어졌다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관찰점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그 나라의 법을 따라 아무 문제 없이 행해진 것 같지만 사실 이에는 부정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재판관이 있었고 원고가 있었고 피고도 있었으며 또 증인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뚜렷한 형식을 제대로 갖춘 법적 소송을 거쳤지만 어떠한 정의로움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과 빌라도는 로마 제국의 법을 따라 로마 제국의 황제에 대항해 밀란을 일으켰을지도 모른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왜곡이 있었고 예수님을 대적한 거짓 참고 자료들을 남겼습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의 근본적인 문제는 로마법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모든 적합한 과정과 사람들의 논리를 따르는 중에도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에 많은 마음은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 법과 정관들까지에도 왜곡된 의미를 부여하여 얼마든지 잘못 사용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절차만은 번듯하게 보이도록 이를 처리함으로써 실은 잘못하고 있지만 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상처나 양심을 도닥거리는 가운데 치명적인 죄들을 범할 수 있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마음이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대개의 경우 교회의 법과 정관들을 자주 살펴봐야 하는 교회일수록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성장하고 있는 교회는 굳이 교회의 법과 정관들을 자주 찾아볼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셨습니다. 그 끔찍한 로마식 대형이 예수님께 가해졌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지금까지 수차례 읽은 적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아주 유심히 이를 읽게 되자 제가 여태껏 인식하지 못하고 항상 지나쳤던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께서도 이 귀절에서 어떤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이 귀절을 예전에 분명히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저는 여기서 마가복음 15장 15절이 증언한 예수님께 가해진 최초의 채찍질이 빌라도에 의한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는 단순히 재판관이었던 것만이 아니라 이를 실질적으로 집행한 자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그를 실제로 스스로 하였던지 혹은 다른 자를 시켜 그것이 행해지게 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바로 그가 그 태형을 집행한 자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그가 지은 죄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관련해서 사도신경에서 그의 이름이 명확히 언급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유대인의 강압적 요구에 못 이겼던 희생양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를 수용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결국 죄를 범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을 선고받은 자가 먼저 채찍질을 당하는 것은 로마법에 의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채찍질이 그에게 가해진 최초의 육체적 학대가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이전에 이미 세 번의 종교 재판인 아나스 앞에서 또 가야바 앞에서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 이 세 번의 종교 재판을 받았었고 더불어 로마 시민법의 근거에서도 세 번의 심판을 받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법정에 서시기 전 이미 그는 그의 첫 번째 종교 재판에서 마가복음 14장 65절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의 기록대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마주쳤습니다. 여기서 주먹으로 치면은 그리스어 원문에서 주먹으로 세게 쳐서 육체적 손상을 동반할 가능성도 함축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즉 그저 가볍게 주먹으로 치는 의미를 지닌 또 다른 그리스어가 있지만 그 단어가 아닌 이 단어가 쓰인 것은 그것이 가벼운 주먹질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강도 높은 것이었음을 제시합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사형수는 그 사전 단계로 법적 태형, 즉 채찍질이 가해졌습니다. 다만 여자와 로마의회 의원들 및 군인들은 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파병들은 태형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의 손에 넘겨졌을 때 그가 그들로부터도 채찍질 당하셨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로마 병사들은 사형수된 그들의 희생양들이 목숨만 겨우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고통을 가하곤 했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 채찍질 받는 자들은 발가 벗겨져서 기둥에 묶였고 그들은 등이 완전히 드러나가게끔 허리를 굽힌 채 앞쪽으로 숙여져 묶였습니다. 뼈 혹은 새 조각이 달린 무거운 채찍이나 고통을 주는 줄을 사용하여서 떨고 있는 육체를 하나의 핏덩어리로 찢어버렸습니다. 신명기 25장 3절의 모세 율법에 따르면 그 태형은 40회를 넘겨선 안 됐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관습은 40에서 하나 감한 횟수, 즉 39회에서 멈추기를 철저히 지킨 것을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태형법에서는 어떠한 제한도 없었습니다. 그 태형에 쓰인 채찍질 장비는 영어로 플라그룸이라고 불렸는데 이는 아홉 개의 꼬리를 가진 고양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홉 가죽줄에 날카로운 뼈와 금속 조각들이 달려있어서 사람의 살에 깊은 상처를 입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인용문은 십자가 처형의 희생자가 겪은 끔찍한 고문의 의학적 증거를 생생하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반복적으로 희생자의 등을 강타하면서 그 채찍에 새로 된 공들은 심한 타박상을 초래했을 것이고 가죽끈과 양뼈는 피부와 피하 조직들을 찢겨지게 했을 것이다. 이후 채찍질이 계속될수록 열사는 내부의 골격근까지 찢었을 것이다. 또 이는 많은 출혈을 유발함으로써 떨리는 살점들이 리본처럼 흔들렸을 것이다. 통증과 혈액 손실은 대개 우리 몸이 순환기에 쇼크 상태를 가져온다. 혈액 손실량의 정도에 따라 희생자가 십자가에서 얼마나 오래 살아났는지가 결정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고통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9절에서 31절을 통해 모욕당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심하게 채찍질 당하셨는데 이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 아래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매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이 기절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모욕당하실 것을 알 수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였는지는 사복음서에서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는 고대 그리스 원문을 통한 심도 있는 연구에서 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채찍질이 얼마나 혹독했었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관정에서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곳은 총독의 사령부가 있는 곳이었는데 그곳은 장막과 같은 곳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심판과 채찍질은 그 관정 앞에서 행하셨고 군중이 모여들었던 곳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발가벗겨졌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채찍질 때문에 맨살이 길어난 상태였는데 이제 병사들이 그에게 다시 옷을 입히고 그 위에 홍포를 둘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다시 병사들이 예수님의 피로 흥건한 등이 붙은 홍포를 벗겼을 때 그들은 아마도 그 채찍질로 인한 상처들에 또다시 생채기를 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 입혀졌던 홍포에 대해 마가와 요한은 그것이 자색이었다고 적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의 로얄 퍼플은 하늘색부터 진홍색까지 모든 색조를 아울러 일컫는 말로 본문에서의 홍포는 로마 군대와 공무원들이 착용하던 짧은 빨간 외투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 병사들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그것을 이용해 왕의 자색 가운을 흉내내며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이지요. 그 로마 병사들은 이 무력한 자가 왕이라고 주장한 것을 가소롭게 여기며 그의 어깨에 그 홍포를 두른 후 그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우리는 그 화관을 만드는데 어떤 종류의 식물이 사용되었는지 잘 모르지만 Luke of the Arabs라는 쓰였을 것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팔레스타인 및 예루살렘 지역에서 쉽게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또 그 가지는 잘 구부러져서 화관 모양을 만들기에 적당하고 그 애는 셀 수 없는 날카로운 가시들이 돋아나 있습니다. 물론 그 가시들은 이마에 고통을 가했을 것이고 또 그 애는 조롱의 목적과 함께 잔인한 학대의 목적이 담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갈대가 쥐어졌습니다. 무릇 왕이라고 하면 왕의 호를 지녀야 할 터인데 예수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 그 또한 그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즉 갈대 또한 그를 조롱거리로 삼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죄의 결과를 감내하시기 위해 인내하셨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끌려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2절은 이에 대해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라고 증언합니다. 존 P. 매팅리가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라는 기절은 그리스도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걸을 수조차 없었기에 말 그대로 그 처형장까지 데려가지거나 운반되어야 했음을 알려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그렇게 그 끔찍하게 무서운 십자가 예리 고난이 끝나고 본론인 십자가형이 시작되었다 라고 말한 것은 아마도 일리 있는 관찰일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 끔찍한 예비 고난을 당하신 뒤에 십자가 처형을 위해 골고다에 이르셨습니다. 이제 본문 32절, 33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해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여기서 보듯이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갈보리로 가는 장면에서 벼랑간 이 시몬이라는 자가 등장하는 것에 우리는 어리둥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몬은 갑자기 이곳에 등장할 뿐 우리는 그에 대한 어떠한 성경적 정보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의 성격이나 그의 개인적 정보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시몬의 출신지인 구레네는 오늘날의 리비아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900마일이나 떨어져 있고 당시 1세기에 그 긴 거리의 여정을 거쳐 예루살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3주 내지 4주가 소요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카비서 1서 15장 23절에 의하면 구레네에는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시몬이 아마도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한 유대인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9절에 따르면 예루살렘에는 구레네 사람들을 위한 회당이 있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10절에 따르면 구레네 출신 유대인들은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군중 속에 있었습니다. 더불어 사도행전 11장 20절을 통해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회심한 구레네인들이 있었고 그들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 해외로 흩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헬라어를 말하는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도 안디옥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 중 한 명이 루기오였는데 그가 구레네 사람이었다고 언급합니다. 이는 구레네인들이 초기 기독교 시기에 중요한 구성원이었음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신약에서 오직 세 번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두는 갈보리로 가는 길을 일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시몬 사이에는 어떠한 특정한 관계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따르면 그는 단지 그 길을 지나던 자에 불과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마가복음 15장 21절이 증언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을 보면 그는 로마인들에 의해 붙들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고 증언합니다. 따라서 그는 우연히 그 수고를 억지로 짐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눌려졌는데 이는 우연히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혹은 그가 그를 위해 미리 준비된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죠. 마태복음 27장 32절은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해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스스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라고 증언합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처음에는 스스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지 않게 된 것이 로마인들의 친절함에서 난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그 병사들 생각에 이 특별한 친절함이 없이는 예수님이 처형 장소까지 도달할 수조차 없을 것으로 걱정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너무나 심각하게 육체적으로 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육체적 상태는 누가복음 23장 26절 후반부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는 말씀에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몬이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의 뒤를 따랐는데 그것은 다시 말해 예수님의 걸음 속도가 시몬이 어깨에 십자가를 짊어지고서도 따를 수 있을 만큼 아주 느렸던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육체적으로 너무나 상하셨기 때문에 아주 느리게 십자가 없이도 겨우 발걸음을 옮길 수 있을 정도밖에 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시몬이 운반해야 했던 그 십자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없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십자가 처형에 관한 우리 지식에 비추어 보았을 때 오직 십자가의 가로축이 되는 기둥만을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이후에는 시몬이 이어받아 운반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세로축 기둥은 십자가 처형장에 이미 숨겨져 있었을 것이고요. 우리는 정확하게 어떤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을 것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십자가 처형 그 관행으로 볼 때 이렇게 예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많은 주석가들의 의견일 뿐 아주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역사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사료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 또한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교훈이 우리에게 오늘날 설교자들의 가르침과 현대의 크리스천들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기대와는 아주 다르게 가르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건강, 부를 포함해 번영을 전파하는 복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 가르침은 문제없이 편안한 크리스천 삶을 사는 것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지는 일은 극도의 피곤과 피로를 겪고 세상으로부터 불의한 대우를 받고 시련을 마주하고 고난과 오해를 받으며 희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는 자들이 그러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은 그 주인보다 더 나은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아주 간결한 성경적 진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져야만 하는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감내하셔야 했던 그 십자가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세상이 우리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반드시 감내해야 하는 십자가는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위함이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이는 여러 이유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정말로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얼굴을 통해서만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를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은 영적 전쟁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 이면에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갈등을 통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죄와 결점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을 때 이를 볼 수 있게 될 것인데 이러한 갈등은 우리 죄와 결점들을 더 많이 보게 될수록 우리 자신에게 더 큰 문제로 다가올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이 얼마나 악한 자이고 제일 많은 자인 지들을 고백해 왔습니다. 누구 하나도 어떤 사람도 자신이 아무리 믿음이 강하다고 하여도 자신이 의로운 자라고 죄 없는 자라고 고백한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때때로 여지껏 우리를 격려하고 지원했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부터도 반대를 맞이하게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경험들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의 본질을 잘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개인적 혼란에 빠질 것이고 그 끝은 낙망함이 되고 개인적으로 행하던 섬김과 봉사를 그만둘 뿐 아니라 기독교 믿음에서도 떠나기를 원하게 될 수도 있고 심지어 그렇게 결정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십자가를 지는 일을 그저 낭만적으로 바라보고 추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우리가 스스로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자신을 부정하며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교제 안에서, 교회 사역 안에서도 우리 스스로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께서 내가 진 짐이 너무나 많다고 힘겹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 섬기고 봉사함에도 불구하고 알맞게 그것을 인식해주지 않고 또 오해하거나 제대로 바라봐주지 않기도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상처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에 최근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욥이 생각났습니다. 욥은 정말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었었죠. 그런데 그 아픔과 고난 속에서 욥을 가장 힘들게 했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했던 그의 친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서 우리가 쓰러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우리를 향한 부정적인 말씀들을 듣기도 하지요. 최근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목사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열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울부짖는데요. 그런데 제 마음에 있는 이 마음의 짐은 더 이상은 지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시간 동안 울음을 참을 수가 없고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울었습니다. 네, 이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 짐들이 아주 많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는 일로 넘어져서는, 영원히 넘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는 일에 있어서 낭만적으로 바라보거나 추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정말로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오는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한다. 아멘. 여러분께서는 이에 담긴 그 얼마나 그 십자가가 큰 것인지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서 신중히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누군가는 사람들은 안락의자에 앉아서는 모험을 꿈꾸지만 막상 그것을 겪게 될 때는 안락의자에 앉아있기를 꿈꾼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정말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는 일은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 본에퍼는 언젠가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그에게로 부르실 때는 그가 죽음을 맞도록 부르시는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같은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그가 받으신 버림받음과 그가 지신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부르실 때 이만큼의 무게로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기 전에 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우리 홉처치 성도 여러분께서 자신을 부정하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그를 따르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33절은 말씀합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이처럼 골고다에 이르셨습니다. 참으로 뜻하고 이는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불립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현장인 예루살렘의 해골 모양의 언덕을 가리킵니다. 이 정확한 장소는 오늘날에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그것이 골고다라고 불렸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범죄자들이 처형되고 묻혔기 때문에 그러한 이름으로 불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곳은 범죄자들이 처형됐던 곳이므로 골고다에서 십자가 죽음을 맞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는 우리 주님께서 어떤 수모와 치욕을 받으셨는지 또 그가 우리를 위해 어디까지 스스로를 낮추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수모와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께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치와 치욕을 감내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를 위해 여러분께서 수치와 치욕을 감내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수치와 치욕을 감내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세주의 사랑으로 덮어질 가치가 전혀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는 우리를 위해 수치와 치욕을 감내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홉처치 성도님들께서 부패와 타락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자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어깨 위에 예수님을 위해 모든 고통과 수치를 감내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